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해 18. 저작권 2024 브루스 월트케, 브루스 월트키, 와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브루스 월트키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8회기, 신뢰의 시편, 시편 139편과 91편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애가의 시편을 끝내는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제임스 러셀 노엘, 제임즈 러셀 노엘의 말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주인은 위대한 복수자인 것 같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는 기록이지만 어둠과 두꺼운 돌과 제도와 말씀 속에 하나의 죽음이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단두대 위에서 영원히, 왕좌 위에서는 영원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판은 미래를 붙잡고 희미한 미지의 세계 너머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림자 안에 서서 자신의 발판을 지키십니다. 부주인은 위대한 복수자인 것 같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는 어둠 속에서 한 번의 죽음을 기록하지만 낡은 시스템과 단어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은 단두대 위에서 영원히, 왕좌 위에서는 영원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판은 미래를 붙잡고 희미한 미지의 세계 너머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림자 안에 서서 자신의 발판을 지키십니다. 애도 부분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시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임스 러셀 로엘의 말입니다. 아마도 시편 44편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쓴 것 같아요. 사실 44 끝부분이겠죠. 거기가 거기인가요?
응.
좋아요. 거기에 시가 있습니다. 딱 한 년입니다. 나는 시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단지 훌륭한 시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애가의 시편에서 많이 본 것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232페이지에 있으며 송주 오브 트러스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야. 남은 시간에 시편 두 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것이 두 개의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시편 두 편입니다.
우리는 23편을 했어요. 시편 한 편도 했어요. 51편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2편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시편을 명시하려고 노력하면서 몇 가지 위대한 시편을 다루었습니다. 신뢰의 시편과 신뢰의 노래는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큰 비탄은 없고 승리뿐이다. 시편 139편은 신뢰의 노래라고 불릴 만큼 폭넓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탄원으로 끝나기도 하고 자신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애도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대부분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제 3권에 나올 것입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최근에 작업한 것입니다.
누가 넘어져야 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엘리온, 엘 엘리온입니다. 전능자는 엘샤다이이시다. 그리고 당신은 샤다이, 셔다이, 나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샤다이, 셔다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레지던시 작업을 마쳤을 때
논문을 생각하려고 하던 중 교수님께서 샤다이, 셔다이, 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고 해결해 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논문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연구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연구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세대에서 모르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듬고 다음 세대가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이 이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리스어로 판토크라토르, 펜터크레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리고 제롬 등으로부터 우리는 전능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나는 그것이 전능자를 수반한다고 확신하지만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스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존재, I am, 에 대해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너를 새 사냥꾼의 덕과 파멸적인 재앙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날개로 당신을 덮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당신은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방패요 성벽이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다니는 전염병과 대낮에 밀어닥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명이 내 옆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눈으로만 보고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이가 나의 피난처라고 선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너를 만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그분은 당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보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손바닥으로 너를 받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자와 코브라를 밟으실 것입니다. 네가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이다. 그가 나에게 달라붙으니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를 구출해 주겠다. 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끝없는 날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편만 봐도 시편의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대명사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장소. 나는 I am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분명히 그가 I am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소리칠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독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1절과 2절에 나라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분명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으며 당신은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9절과 10절의 반복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언하시기를 나는 있는 이가 나의 피난처이고 당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이 나는 존재하는 이가 나의 피난처이며 재앙이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당신이 하나이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나에게 부르짖고 응답하고 내가 그를 끝없는 날로 만족하게 할 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그는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달라붙을 것이고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출해 주겠다. 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 구절에서 내가 IM에 대해 말한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그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가 있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며 그를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가 왕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5절. 낮에 날아오는 화살로 인해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위를 날아다니는 두꺼운 화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아니라면? 아니면 다시 천명이 내 옆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천명이 그의 곁에서 쓰러지고 수많은 적들이 그의 오른쪽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에게 화살이 날아가고 그 주위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에마오 에브리맨이 아닙니다. 이것이 왕이다. 오직 당신의 눈으로만 악인의 보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이왕은 무적이며 무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편 44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왕은 패배하여 쓰러졌습니다. 여기 무적의 왕이 있습니다. 평범한 성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역사를 통틀어 성도들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왕은 무적이며 무적입니다. 그러므로 타르굼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이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왕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무적이며 불멸의 존재였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죄한 자들, 헤롯의 편집증과 광기 때문에 학살당한 모든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내 그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나병 환자를 만지시나요? 그가 무적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병조차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폭풍을 통과합니다. 그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안개 속으로 걸어 나온다. 요한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요한은 모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 내려놓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윗은 그의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의 큰 아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나 이왕이 누구이든 간에 무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는 한 무적이며 불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은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그 일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왕으로 읽었습니다. 이 왕은 사자와 독사를 짓밟을 것이다. 요점은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뱀 위를 걷는 그리스도. 그들은 악과 그에게 반대하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의 전갈과 뱀 등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그의 승리, 그의 마지막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나는 이것을 당신의 메모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왕이다. 나는 234페이지에 있는 키드너의 인용문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골든게이의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이 시편은 왕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특히 주님의 구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이트는 왕의 경우 전염병, 종종 캠페인의 위험, 적대적인 저주 또는 무기 등 치명적인 다트가 공기를 가득 채우지만 군대가 수만 명에 달하더라도 하나님은 밤낮으로 왕에게 안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엽. 그런데 왕이요. 거기에 몇 가지 인용문을 주는데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해석은 사탄이 시편을 이해한 방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근거로 그를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35페이지 누가복음 9대 11장에서 마귀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했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모든 유혹의 장면이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계시는데 사탄이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비록 그것이 비전일지라도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가 요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밑줄을 모두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몸을 던져보세요. 이제 주목하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천사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받쳐주는 것을 봅시다. 그는 그것을 예수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대 근동 전투의 다윗의 언어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왕이 무적이며 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연설의 일부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페이지에서 무엇을 가져갈지 살펴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거하시는 자와 같이 말씀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와 같이 말씀하시나이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인드니스가 말했듯이 모든 것을 크기에 맞게 줄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 사람에 비해 작습니다. 비밀 장소란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며 비밀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의로운 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즉 하나님 앞에서 그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보호의 장소이다. 그리고 당신의 메모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그는 거기에서 보호됩니다. 그분은 그곳 성소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안전한 곳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니 이는 난공불락의 절벽 위의 성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메추다, 머트쇼더, 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마사다, 머사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사다는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그의 마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난공불락입니다. 안전합니다. 당신은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은 말씀하면서 나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글쎄, 그게 요점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노래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부터 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9절과 10절로 전환됩니다. 그런 다음 후반절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9절부터 13절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는 말을 멈춘다. 그리고 나서 그는 9절에서 왕의 고백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거나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절과 2절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극히 높으신 것을 주의 거처로 삼으셨나이다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음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거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그에게 더 많은 약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왕들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그의 믿음을 반복하고 후반부에서 그에게 더 많은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구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반대성음입니다. 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스피커들과 반대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왕이고,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고, 또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다른 연설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왕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신앙의 확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왕이 자신의 믿음과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왕에게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믿음을 강화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무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적입니다. 나는 그가 승리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시편 44편과 함께 보아야 하겠지만 나는 나의 왕을 알고 이 왕 뒤에 서서 그가 승리할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 시편의 방향과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시편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는 오직 성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비밀회의에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접근할 수 없는 불신자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 왕의 약속이 나오며 그는 3절에서 그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5절 끝에서 밤과 낮, A절 세트에서는 밤, B절 세트에서는 낮을 24시간 내내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이라는 뜻의 메리스무스입니다. 그는 6절에서 다시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빛의 광채인 대낮에 밀어닥치는 연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이러한 메리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종합하면 요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전장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며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전반부에는 4개 중 3개, 3개의 칸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3과 4, 5와 6, 7과 8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과 넷,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즉, 그들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비밀리에 당신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재앙은 이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절에 군대가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낮의 시간부터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6절은 이 재앙을 대낮에 밀어닥치는 전염병과 어둠 속에 행하는 재앙 중에서 집어냅니다. 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염병이 선패스트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쟁터에서 실제로 위험했던 것은 선패스트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와 18만 5천 명을 쳤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순간에 18만 5천 명이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약 700년에 일어납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약 40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과 모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가입니다. 그는 이집트로 간다. 그는 산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군대가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얻는 것은 그가 설명을 할 때 그것을 쥐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쥐가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인 과학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들이 화살통을 모두 먹어치웠고 무기와 짐 등을 먹어치웠음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쥐를 연관시키고 특정 벼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쥐를 썬페스트와 연관시킵니다. 나는 아수르 군대를 멸하기 위해 썬페스트를 사용한 것은 여호와의 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방식으로 전체 이야기를 검증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아포트로피즘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은 선페스트와 관련된 쥐와 종양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선페스트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군인이 다른 군인이 죽으면 전염병이 어둠 속을 걷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병이 돌진하여 지금은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다음까지 전염병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어둠 속을 걷고 있으며 정오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군대가 멸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무너졌습니다. 여기 왕이 입고 온 군대가 그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가 칼을 사용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오른편에 있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오른편에서 원수 전체가 완전히 패망하였도다. 7절에 보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것이나 연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염병은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왕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것이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성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나는 그것을 적을 파괴하기 위해 선페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달하고 보호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원수의 올무와 재앙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날개로 당신을 그분의 날개 아래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방패요 성벽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24시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낮에 날아오는 화살로 인해 밤에 무서워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밤의 공포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밤에 싸워야 했던 데이터를 당신의 노트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 천명이 내 옆에서, 수많은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 적군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오직 너는 눈으로만 보고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즉,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절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실 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날개 아래, 천사들이 당신을 받쳐줄 만큼 확대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확대가 있습니다. 재난은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내 천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텐트는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당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보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들이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너를 받쳐주겠다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승리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손으로 당신을 들어올리고 안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넘어지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홀로 당신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체 전투의 요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자와 코브라를 물리쳐 당신의 발 아래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사자와 코브라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코브라가 다른 곳에서는 바빌론과 이집트, 사자와 코브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라오의 머리 장식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어스라고 불리는 코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브라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과 신성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당신은 코브라를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집트에 대해 알고 있고 우리우스가 본다면 당신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집트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를 구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는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를 구출해 주겠다. 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끝없는 날과 영생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그의 승리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의 구원이 공의롭고 옳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을 향한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정말 엄청난 시편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시편 91편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정말 신뢰의 시편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그것을 투영하거나 추정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그런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메시아에 관한 것 같아요.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유형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34페이지에 적어 놓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왕에 관한 것이고 다음은 종말론적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24시간 전투에서 왕을 악인에게서 구출하실 것이라는 시편의 확신은 보편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시편 44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응. 세례 요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분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분은 그분이 승리할 수 있고 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궁극적으로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도 건드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시편은 그에게 해당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구별, 매우 중요한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것을 읽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사실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4와 조화는 안 되지만 넣을 수는 있어요. 보세요. 그것은 왕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무적의 독특한 왕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이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치료설교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응, 나의 부인은 9절에서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말합니다.
응.
나는 내 논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실히 그 말이에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언어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장 높으신 분을 만든다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1절과 2절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 따라서 if가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수사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다면 당신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감사합니다. 난 정말 좋아. 나는 질문을 좋아하고 우리도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하버드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지었다고 말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뭐? 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응, 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은.
이제 139, 250으로 페이지를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시편을 감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위대하고 위대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응, 139.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읽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논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어쨌든 당신의 메모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검색하고 그래서 당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멀리서 내 생각을 살피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가는 것, 내가 눕는 것을 당신은 분별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확실히 내 혀의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나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싼 뒤와 전에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손바닥을 얹으셨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장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무덤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당신을 보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빛으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드시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나를 짓밟고 빛이 내 주위에 밤이 된다면 어둠도 당신에게는 너무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도 나처럼 빛날 것이다. 어둠은 당신에게 비딥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내 신장을 낳았는데 이것은 훌륭한 시가 아닙니다. 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탄생했고, 당신이 창조했고, 그들이 그것을 번역했고,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곱비, 라인에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신장을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입니다. 좋아요. 당신은 내 감정 구조를 낳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나는 두려울 정도로 비범하기 때문에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훌륭합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땅 깊은 곳에서 빛나게 짜여졌을 때, 내 틀이 당신에게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내 배야, 당신의 눈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에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나날은 아직 그런 날이 하나도 없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합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내가 그 수를 세어본다면 그 수가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나는 깨어났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하고 피에 굶주린 자들을 죽이시려거든 주께 대하여 악한 뜻으로 말하는 나에게서 떠나소서.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이름을 오용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보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나는 심히 미워하노라. 그들은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을 넓게 보면 2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6개의 절로 구성된 4개의 연으로 구성됩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번째 연은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3절, 아시죠? 4절이죠. 6절, 그러한 지식.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의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연에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요약된 진술로 시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찾음에 나를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그 스탠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 소개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당연히 할 수 없다입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여섯 구절의 지식이 있고 일곱 구절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13절부터 17절까지, 18절과 그 다음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이 13절의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나를 만드신 것과 나를 만드신 곳을 보심이니이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 태중의 어두운 방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록 만드셨음을 입증하는 네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끝에서 그는 반성의 상태를 떠난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났을 때, 즉 그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지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재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전능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현실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그는 몽상의 상태를 떠나 주변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는 적들과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성찰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그의 주변에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는 이 사람들, 곧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악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업합니다. 그는 적이 죽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즉, 나는 당신의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공격적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있다면 그것을 없애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 세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악, 정의와 불의, 진실과 미혹 사이의 싸움에서 우리가 처한 이 단계의 하나님, 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불안한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순수한 걸까? 이에 대해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순수한 걸까? 나를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 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해주세요. 참으로 솔직한 기도입니다. 사물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첫 번째 스탠자, 즉 요약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은 나를 검색했습니다. 그것은 꿰뚫고 부지런하고 어려운 조사를 다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는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아시다시피 당신은 나의 핵심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 부지런하고 어려운 탐색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당신의 기본적인 핵심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도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메리즘, 메리스무스로 나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앉을 때와 일어날 때를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멀리 떨어져 계실지라도 멀리서 내 생각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국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는 언덕 위의 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십니다. 그는 떨어지는 참새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상으로 우리 존재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정말로 당신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내가 나가고 누워있는 것까지요. 그래서 실제로 외출은 공개적입니다. 누워있는 행위는 나의 가장 사적인 순간인 성교를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즉, 당신은 나를 공개적으로 알고, 당신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나의 가장 사적인 순간, 당신은 나를 알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너무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 말로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이제 그것은 매우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다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물러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코 개인적인 순간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지식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 뒤에서 감으시고 나를 감으시기 전에 당신의 머리 위에 손바닥을 얹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면 너무 높아요. 나는 그것을 확장할 힘이 없습니다. 즉, 나는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든 싫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모든 생각,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옳다면 그것은 위안이 됩니다. 마음이 옳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주적 임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는 요약합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는 우선 수직축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수평축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수직축으로 보고 위아래로 바라본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무덤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거기에는 당신도 계시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뿐만 아니라 천국은 행복이고 무덤은 지옥이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축으로 보면 새벽 날개 위에 떠오를 곳이 어디인가? 즉, 그는 아침 햇살을 하늘을 가로지르는 날개로 본다. 그리고 새벽 날개를 타고 그 속도로 하늘을 가로질러 바다 저편의 빛으로 날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양적으로는 높이, 깊이, 질적으로는 천국, 지옥, 양적으로는 동쪽, 서쪽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 해가 뜬 동양에서는 그것이 생명이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서쪽에서는 그것이 죽음이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면 인생의 모든 신전이 나일강 동쪽 기슭에 있고 피라미드와 왕들의 계곡, 카르나크 신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동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트셉수트의 무덤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모두 해가 져서 어두운 서쪽에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동양은 삶이고 서양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 천국에 가건 아래 지옥에 가건 아침 햇살에 가건 어둠 속 지는 해에 가건 다 당신에게는 똑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먼저 붙드시리이다. 그러면 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물론 어둠은 죽음, 위험, 두려움, 모든 것, 혼돈,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비틀거렸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물에 부딪힙니다. 도둑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어둠이 나를 가로질러가고 빛이 내 주위에 밤이 되어도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어둠조차도 당신에게는 너무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도 나처럼 빛날 것이다. 어둠은 당신에게 빛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증거, 검증이 옵니다. 당신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연인만이 볼 수 있는 생물학적 현실, 그 뒤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나의 아주 기본적인 감정 구조를 낳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울 정도로 비범하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훌륭합니다. 나는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인간 존재와 탄생의 경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것은 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는 나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의 대작이다. 나는 두려울 정도로 비범하기 때문에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훌륭합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의 태 속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 활동할 때에도 내 몸이 당신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 속 깊은 곳에서와 같이 형형색색으로 엮어졌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의 대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이 당신에게서 숨지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어둠과 물 속에서 지음을 받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가 대작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배아를 당신의 눈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책에 그것들이 모두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 시대는 아직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을 미리 설계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모순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로 합친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의 생각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합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래서 다 셀 수는 없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어긋나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방대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내가 세어야 할 곳에 그들은 모래 아래 수를 세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는 신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악하고 피에 굶주린 자들, 살인자들을 죽이시면 저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이것을 조금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시대의 다윗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 하느님, 당신께서 그들을 없애고 죽이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당시의 다윗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울 리더 시대에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오 맙소사,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들과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과 무죄한 생명을 죽이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그는 물러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이 저를 찾아보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는 마음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정말로 검색하고 거기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나의 불안한 생각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그는 거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내가 정말로 당신의 사람인지, 당신의 남자인지, 당신의 여자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세션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은
자신감의 노래. 제가 낙태에 관해 질문이 있는 여성들에게 조언할 때 이 구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낙태를 고려하고 있거나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그들에게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그 상처에 대한 그분의 지식을 보여줄 때 단 하루도 채 숨을 쉬기도 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관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궁에 잉태되는 모든 아이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을 없애면 정말 바다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잉태를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은 단지 많은 모체 조직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양심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머니의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엄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은 저는 여성을 보호하고 싶지만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세상에 가져올 특권을 당신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특권이군요. 그리고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피님. 생명을 조언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낙태는 여기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불법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합법화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활용?
활용.
합법화.
미국에서 합법화. 내 생각에는 서유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응.
그러나 나는 그것이 성문화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응,
이슬람 국가에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내 생각에 이슬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젊은이들은 절대적인 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퇴폐적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자유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즉 부도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끔찍한 절대적인 샤리아와 같은 것에 집착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절대적인 것의 극단적인 것, 제 말은 확실히 사탄이 우리 세상에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 영적인 어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하여 브루스 올트키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8, 실내의 시편, 시편 139편과 91편입니다.